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시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 글을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아멘. 누가복음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공관복음서 중에서 한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수신자는 그 대상은 데오빌로라는 각하, 그러니까 총독이요. 그 사람에게 보내는 누가의 어떠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서론이 참 중요한데 그것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붙을 들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굉장히 핵심인데요. 왜 핵심이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그 전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중에서 1절에서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일어날 사실은 어떤 거예요? 누가가 경험하고 있고 그 누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떠한 그 말을 했던 건데 그게 어떤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력의 저술. 내력의 저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차례대로. 차례대로는 그 헬라어로 카덱세스라는 의미는 질서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력, 저술, 일어난 사건들, 그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실제된 사건을 데오빌로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오고 많은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나하고 같이 했던 친구도 생각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같이 했던 모든 어떤 상황들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어려운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말씀, 복음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1.1획도 틀리지 않은 진실한 내용을 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짓 없이 그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누가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어떠한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 주신 자에게 능력 주겠다. 그 안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그대로 그 복음의 그 질서 정연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간증을 하고 모든 사람이 뭐라 한들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달콤한 말을 하고 어떠한 간증이 들어와도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확실치 않은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존재적인 자아의 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성이 가지고 있던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안에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과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장의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장 1절이 13절은 예수님께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본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난 후가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있거든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의 삶은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니에요.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오로지 주님 앞에 접붙임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로잡혀서 모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대속 그 구속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십자가 인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존속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3장 우리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돼 있어요.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늘이 열렸다 그랬고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계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된 사건인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모르고 살다가 구원받고 딱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 이 말씀이 안 들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녀라 칭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순간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걸 착각하게 만드는 못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뭐를 4장 1절을 볼게요. 우리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뭐에 이끌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리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느 한 시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통과하신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뭐하기 시작했대요? 사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에 어떤 최고조로 달리는 놀라운 그 사역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구원을 받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큰 깊은 은혜를 만끽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성령에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한 분밖에 없는 정말 최고의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원에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너를 내가 사랑하는 너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험 때 올리셨어요. 성령 충만함 가지고 시험 때 올리셔서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이기신 거죠.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금식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뭐 때문에 흔들리죠? 세상의 일들, 내 안에 어떤 소리들, 그리고 이 잡다한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하에 충만하다 그럼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뭐죠? 싸울 수 있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대도 불구하고 아직도 잡소리가 들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가자마자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서 뭔가 운동력이 있으면 주님의 운동력이 있으면 주님의 힘이 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처절하게 무슨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통과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그 실제를 데오빌로아라는 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한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100%의 팩트,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느낀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였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가짜는 구별하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 명품 매장 가서 그 진짜를 보게 되면 그게 보여지는 대로 누가 뭘 갖고 왔어요? 그럼 그거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금은방에 뭐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했을 때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에 이 땅의 재물과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어떻게 해요? 보물을 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할 일인 거예요. 자,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제 자 4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자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여기서 또 나오죠.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문을 여시고 이제 회당에서 글을 읽으시죠. 이사야서를 읽으시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4장 16절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귀례 되고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리거든 하면서 주의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셨다는 건 과거형이잖아요. 현재형이 아니잖아요.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임하신 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몇 번이 나오면 10번이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의 포커스는 의사였잖아요. 의사였으니까 아, 가난한 자에게 포커싱이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해방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목적을 어떤 부와 가난의 어떤 양극화에서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린 다 가난한 자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어떤 거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이 뜻이 있는데 원어로는 푸토코스라는 건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닌 절대적인 가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는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 즉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가난을 느껴요. 절대적인 가난인 거예요.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있잖아요. 1대1로서 절대적인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우리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산상순이죠. 얘기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가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서로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있던 옛자에 속어서 옛사람에 속아서 어떻게 그때 살 때는 이런 게 아무 상관없었어요. 양심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 세상은 나와 일치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더 좋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의 맛을 봤더니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목도하겠다는 그 욥의 고백처럼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높아졌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주님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이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뭐가 보여요? 내 존재적인 게 보이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군요, 주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눌린 억압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으신 거기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다?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머지 이전 것들은 다 주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재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우리 구약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레위기죠. 법 중에 하나잖아요. 토지에 대한 법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거 내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그네래요.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우리는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거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뿐이지 이 땅의 토지, 이 땅의 어떤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물질마저도 뭐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히잖아요. 아, 물질 어떡하지? 이 물질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네. 뭐 지켜봤더니 더 힘들어지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뭐를 맡기잖아요. 이거 맡기면 이 어린아이는 금방 실증을 내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있냐면 머릿속에서 고정관념이 생기잖아요.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돼요? 내 걸 지켜야 돼. 어린아이들은요, 지킬 게 없어요. 만지는 것마다 다 새롭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쓴 맛도 보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경험과 이 쓴 맛이 나에게는 그게 나에게 자존심인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 땅, 이 토지 다 내 거니까 내려놓고 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대신 누구와 함께 산다? 여기 나오죠? 우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그러니까 결국엔 남는 건요. 나 자신과 하나님이에요. 제가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세상 친구들도 있어요. 같이 얘기를 보면 관심은 다 정치, 그리고 뭐요? 자기 재산, 자기 자녀밖에 없어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겠죠, 물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덕목은 뭐냐면 이분, 이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누가가 쓴 이 질서 정연한 확실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하튼 여러분, 토지의 주권, 모든 세상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꼭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권, 하나님이 있어요. 땅의 주권, 모든 게 하나님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죠.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옛날 광야 생활에서는 그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누굴 보기 시작했죠? 거기 있는 족속들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 족속들이 뭐 하고 있었죠? 농사를 졌어요. 쌀이 나오네? 뭐가 나오네? 무언가 해서, 무언가 일을 해서 뭔가 얻어지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그 족속들 안에 있는 신들을 보게 한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에게 엎드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사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뭐를 따르기 시작해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자,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 나오죠? 가난한 자가 없대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이란 게 별거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 한 분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더 풍요로운 물질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그리워했던 게 고기, 파, 마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에 자꾸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죄성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돌아갈 길은 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돌아갈 길은, 돌아갈 곳은 어디죠? 본향. 본향이 어디죠? 예수. 주님이요. 그 돌아갈 곳은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 돌아갈 곳이 없다. 그때 그 순간 그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우린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닐 거예요. 죄의 종처럼.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슨 싸움이 시작이 돼요? 이 족속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면서 가는 생활이 성화의 과정인 거잖아요. 우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들이 있어요. 은혜. 처리된 만큼, 주님과 함께 교제한 만큼, 주님과 함께 누린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욱더 충만, 은혜 위에 은혜로란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만 보게끔 우린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올지언정 그 죄에 대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치셨잖아요. 그 물리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즉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28장 14절부터 68절 너무 길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저주가 있어요. 이 약속을 행하지 않았을 때 저주는 어마무시하다는 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가난해졌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릴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건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율법을 들이대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완성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규례들,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믿고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우리는 굶주린 거예요. 뭐에 굶주리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을 즐긴 이게 늘 그리운 거예요. 이게 이거를 끊는 순간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생각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 생각의 끝은 우리 정 피폐해져요. 하지만 그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여러분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 아름다울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왜 주님 우리에게 오셨지? 아, 나를 구원하고 오신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 걱정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구나, 누리게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느낌에 속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우리의 예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벗겨낼 때마다 뭐예요? 은혜로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 은혜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길 원해요. 누가가 말한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주는 이 서신처럼 정말 이 내용이 실제가 되길 원해요.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틀림없이 주님만 전하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 그게 주님이 인도하심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가난한다고 해서 못 살아라 이게 아니라 주님한테 가난한 자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시죠? 위로받으러 오시죠? 그 위로를 통해서 뭐를 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삶에 가서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고 상고하는 우리 삼성교회 교육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정말 가난한 자로서의 삶,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능력을 의심하고 주님과 동행함에 불구하고 세상 것에 흔들린다면 그거 바로 끊어내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의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삼성교회의 교육원들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